인간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글쎄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Survival of the fitte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약한 것은 살기가 힘든 현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하거나 작거나 힘이 없는 것들은 현실에서 참 서바이브하기조차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을 얼마나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아,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다면, 그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될수 있잖아요. 그 파워라는 건 힘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정말 힘일 수도 있고, 이 머슬 우리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남자치고는 좀 힘이 없어서 그래도 좀 이제 은퇴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니까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이 타고나게 강한 체력을 가진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힘도 좋고 그다음에 권력도 힘이죠. 권력, 힘자, 권세, authority and power, 권력도 힘이고 그다음에 돈도 한국 우리말로 금력이라고 하죠. 돈도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뭐 남보다 체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요즘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금수저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표현이 그렇죠. 흙수저. 그런 표현을 제 생각 같아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물론 그런 현실이 있고 가끔은 저는 아버지가 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왜? 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허전하죠. 아버지가 뭐꼭뭘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늘이 돼주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허탈함, 때로는 좌절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작고 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마다 자꾸 맥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 아,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작은가? 그런 자기의 작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Feeling small.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작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것은 잡아 먹는다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 현실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게 잔인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본래는 우리가 이사야서 보듯이 어린아이 약한 존재잖아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상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삶이었습니다. 약하고 강한 그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 그런 현실이 인간의 탐욕 가운데 이런 다소 피조물의 동물의 세계까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먹이나 대라 그렇게 놔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에게는 작은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얘기할 때 약육 강식이 그런 원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힘센 자들만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힘세 보이는 이 세상의 공룡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것들, 작은 짐승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바이러스, 뭐 아주 작은 짐승들, 뭐 모기, 뭐 아주 작은 것들은 수천 년을 뭐 그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룡보다 훨씬 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뭐 거북이가 상당히 오래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얼마나 누리고 꾸물꾸물거려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현실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해요. 땅에서 가장 작다는 건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땅에서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니 힘이 실제로 없는 것들. 그래서 강한 것이 오면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어떤 다른 뭐 공룡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짐승들,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이 땅에서 잘 서바이브 할 뿐만 아니라 잘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보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 봐라. 지금 이게 뭐 그냥 하나님이 지금 곤충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스스로 내가 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태어나게 할 때 너희는 그냥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강한 자들의 먹잇감이나 되라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고도 지혜로운 네 마리의 그런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그 예를 지금 보여줍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우리가 보통 작은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개미, 개미. 힘이 없는 것들, 이럴 때면 그 스탁 같은 거 할 때 큰 손들이 있잖아요. 큰 손들은 뭐 빌리언 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그깟해야 뭐 몇십 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개미. 작은 것들, 힘없는 것들, 영향력도 없고 뭐 그래봤자 자기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개미인데 개미 너무 작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미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해왔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마 엄청난 시간을 이 지구상에 존재해왔을 거예요. 어쩌면 아마 공룡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개미는 이 땅에 존재해왔을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작아 보이는 이 개미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고 더 나아가 트라이브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곳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살아봐라. Survive. 이것만이 아니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만족하게 살아라. Drive.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건데 개미가 힘이 없어도 개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작은 개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작은 개미는 작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에 약한 게 이 개미예요. 추우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예요. 추우면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게 개미예요. 뭐 어떤 짐승은 그냥 뭐 겨울잠을 잔다고도 하지만 이 개미는 그 몸 안에 뭘 그렇게 축적해 그럴 뭐 피부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게 개미예요.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그러면은 서바이벌하고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미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예,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개미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개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비슷한 얘기했죠. 개미와 배짱이 있는데 거기서는 개미의 어떤 그 좋은 면을 부지런한 걸로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배짱이는 일해야 할 때 노는 것. 근데 사실은 개미가 부지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때를 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밖에 없다는 것을 개미는 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개미는 추운 겨울도 뭐 양식이 없을 때도 이렇게 서바이브 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개미입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연약해요. 추운 겨울이 오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My days are numbered. 우리의 사는 시간이 시편 90편, 91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저희의 날 개수함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의 날 숫자 하나, 둘,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한 살, 두 살, 몇 살,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유한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찬송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부지런히 주어진 시간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이게 꼭 뭐 저축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교훈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연약함, 시간. 돈 많다고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제약이 있는 그런 그 시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 그런 청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는 그런 표현을 배웠어요. 청년인호 황난성, 일천광음 불가경. 그런 표현 어른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는 빨리 늦고 학문은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일천광음이라도 이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오늘 우리 그 두 자매 하나님 앞에 이 기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아두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때가.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그럼 개미는 여름에 하지만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때는 today,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날,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살아갈 때는 오늘 이 시간, 내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젊어도 그렇고 저희 같은 나이가 먹어도 갈수록 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오늘 만약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 아, 내일 하지. 아마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다 성경에서 비롯된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표현은 어쩌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할 것이에요. 오늘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돈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편하게 살자. 배 두드리고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냉정한 표현 같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가끔 제가 그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아,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0 전에 평생 쓸 돈 다 벌어놓고 40 이후부터는 이를테면은 먹고 놀고 즐기겠다. 40 이후부터는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놀고 싶은 것만 놀고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남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목표를 세워가지고 40 전에 뭔가 이루겠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얼만큼 누리겠다는 건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즐기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이 하이킹을 좋아하는데 특히 락 클라이밍을 좋아해요.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든지 레저도 필요한 대로 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지 우리에게 너는 나중에 천국 가서 쉬고 땅에서는 죽도록 일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충성은 해야 되지만 그 표현이 너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너희 무슨 취미생활도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때를 알아야 된다. 큰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를 이 개미처럼 낭비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사랑할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모습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제일 뭐 표현을 꼭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가족들도 내 뭐 와이프도 내 남편도 조금 더 사랑해 줄 것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후회는 누구든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말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지금부터라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죠. 우린 가끔 뭔가 purpose driven,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어렵게 살아서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때를 다 잃어버린다는 건 퍽 아쉬운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보면 애들한테 좀 소홀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다시 그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모여라 그럼 모여서 뭐 같이 뭘 하고 하지 벌써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 벌써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후회가 있더라고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주어진 때, 노인들은 또 그래요. 이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뭘 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때 또 할 일이 있어요. 또 이때 즐거운 일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있으시면 저는 아직 없는데 손주 보는 일 뭐 등등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기 이제 오가면서도 그렇고 차를 타고 최근에 차를 타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그 느낌이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좀 더 이렇게 잘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거기 뭐 클래식 음악에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간은 나는 젊었다고 허비하고 늙었다고 허비하고 뭐 지금 일할 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아는 지혜. 이게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유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까 그 모세가 한 기도죠.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의 때,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약한 종류. 사반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마 흔히 쓰는 그 표현은 아닌데 영어로는 칸이에요. C-O-N-E-Y, 칸이. The rock hyrax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토끼처럼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토끼만한 짐승이고 토끼처럼 생겼는데 주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겁니다. 토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끔 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게 어린애들 걸음으로는 토끼가 빠르지만 이건 일단 토끼 잡는 법을 알면은 많이 잡아가지고 토끼를 잡아와서 토끼 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토끼가 나름 빠르다고는 하지만 이거 더 빠른 짐승들 많잖아요. 뭐 사자니 맹수들한테는 걸리기만 하면 밥이죠. 그러니까 약한 종류로 돼 힘도 없고 약한 사반이로 돼. 그렇다면 이 약한 사반은 어떻게 서바이브를 하고 어떻게 드라이브,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반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할 때 개미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짐승이라면 사반은 터를 아는 지혜. 터.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 터를 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요? 바위 사이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지니까 그리고 그 속에 탁 들어가 숨어 있으니까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이 와도 거기만 숨어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거기다 지어 놓으니까 서바이브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거기서 또 더 풍성하게 새끼도 낳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폭풍 거세고 사나운 짐승들 우글우글거리는 인생의 정글 같은 그런 표현 있죠? 예전에 무슨 소설도 그런 것들이 인간의 정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정글이라는 게 서로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런 사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맹수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한 30년 훨씬 전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뉴욕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뉴욕 가니까 좀 시골에 있던 뉴욕을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한국 분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한국 분들 힘들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농담 속에도 진담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다들 서로 등쳐먹고 살아요. 다들 서로 등쳐먹고 산다. 깜짝 놀랐어요. 살기가 다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바위에 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바위가 어디겠어요? 콘크리트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잘 짓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바위는 뭐예요? 우리의 바위, 가장 이 세상 그 어떤 짐승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과 바람도 홍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바위. 만세 반세. Rock of Ages. 제가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한 어느 날 아침 그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찬송가를 쫙 펴두고 손을 크게 들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 이 찬송도 제가 거의 매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4절까지 쫙 부릅니다.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2절은 뭐냐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아도 그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사실은 영어의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3절은 뭐냐 하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뭐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Naked. 밝아벗은 나를 주님께서 Naked come to thee for dress. 밝아벗었지만 나에게 의로 옷 입혀줄 것을 위해서 내가 나가고 Naked come to thee for dress. Helpless look to thee for grace.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rest, simple. 이게 노래를 부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전혀 살 수 없나. 그런 고백이에요. Rock of Age.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Rock of Age. 토끼처럼 깜짝깜짝 세상 앞에서 놀라고 짐승들 막 불안하잖아요. 어떤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만 보면 불안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제가 더러 많은 분들을 보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지는 않을까? 나를 어떻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렇지만 Rock of Age, 내가 만세반석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Rock of Age, 만세반석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 어떤 짐승도, 폭풍도, 비바람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털을 잡고 그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이엘 교회 여러분들은 다 이 여기 그 사반처럼 힘없는 분들이 그렇지만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Rock of Ages, Platform, Let me hide beside you. 하나님 이 만세반석 대신 주님 안에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고 하루하루 만세반석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야. 여러분들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어떤 프랙티컬한 위스덤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이 그렇게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메뚜기,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이렇게 메뚜기 작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서울 전두리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도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논뚝길 걸어오면서 보면 메뚜기들이 튀어다니잖아요. 그럼 뭐 저 같은 어린아 초등학생도 뭐 7, 8살도 이렇게 다가와서 탁 잡으면 메뚜기 잡잖아요. 그럼 메뚜기 몇 마리 쫙 이 풀에 풀잎에 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거 볶아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메뚜기는 그런 존재예요. 약한 종류. 근데 메뚜기가 어떻게 서바이브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는 약한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간다. 메뚜기가 힘이 있을 때는 떼를 지어 나갈 때.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잡아먹지만 가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뚜기가 떼를 이루어 나가면은 앞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큰 짐승이 휩쓸고 가면은 먹다가 남은 거라도 있는데 메뚜기 수억 마리가 휩쓸고 지나가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온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쭉정이도 하나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메뚜기의 지혜는 뭡니까? 저는 이걸 팀의 원리를 아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힘 한마디로 제가 그 라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힘 처음에 때, 둘째 턱, 세 번째 팀. 이 메뚜기의 지혜는 팀 스피릿을 아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모두 다 크리스찬 팀 스피릿이에요. 팀 스피릿.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면 독불 장군처럼 막 자기가 뭘 다 해야 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브하고 이 팀 스피릿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서브죠. 봉사하고 섬겨주고 이런 팀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팀 스피릿이 살아있을 때 그 팀이 단단하게 살아있으면 그 무엇도 메뚜기라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마음 아픈 것 중에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는데 특히나 중국에 많이 보냈는데 지금도 한 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산당들 왜 막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크리스찬 안에 팀 스피릿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모이면은 이게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 나중에는 이게 공산당을 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맞는 거기도 해요. 크리스찬들이 홀로 있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팀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할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 교회는 모인다는 뜻이에요. 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팀 스피릿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드라이브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웬만한 유럽보다 지금 훨씬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를 댈 겁니다. 사람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부흥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그게 걱정이에요. 교회는 내려가는데 경제만 올라가는 경우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 그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열교회가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열 교회에도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루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또 작은 것이냐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작고도 지혜로운 곳의 마지막에 도마뱀 아시죠? 다 리저트 요만한 거 아주 손에 잡힐만 하잖아요. 이건 정말 요만하니까 빨빨 기어다니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마들이 펫으로도 가지고 놀아요. 이게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손에 잡아서 뭐 이걸 패대기를 치거나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도마뱀의 놀라운 지혜는 이 못나고 흉측하고 작은 것이 왕궁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왕궁을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뭐 아마 작은 구멍이겠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짓밟혀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왕궁에 다니는 사람처럼 로얄 패밀리만 갈 수 있는 것이 왕궁 아니겠어요? 그런 왕의 특권을, 왕의 영화를, 왕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면 도마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마뱀의 지혜는 뭐냐? 왕궁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길의 지혜, 때의 지혜, 터의 지혜, 팀의 지혜, 길의 지혜, 길을 아는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길을 알고 이 길을 통해서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비록 도마뱀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해. 스스로 제가 보기에 제일 좀 못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스스로 비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못나냐.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하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냐 이 비관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더더욱 많은 거지만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으면 스스로 비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 비관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뭐 특별한 정말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생명을 끊고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 그 장례하는 보면은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기에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왕궁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만 유튜브 은퇴하고를 해서 하고 있는 최근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조그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가슴이 벅차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그 주위에 네 생물 하나님을 보좌하는 신하 같은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장로들이 다 이렇게 둘러서 있고 장로님들이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그 천국의 모습이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River of Life가 온 천국을 적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해서 해가 필요 없는 그게 우리의 왕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We know the way. We have the way. 우리한테 그 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연약함이 때로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너무 스스로 지나치게 비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My father is the creator. 내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He sent his only son.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 그게 나라는 생각, 도마뱀. 그래서 왕궁을 가는 게 이미 I am destined for the king. 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도록 이미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금지가 있으면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내 속으로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가 갈 곳. I belong to there. 그 하나님의 glory of God. 그 throne of God. 거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에이, 그까짓 거 몰라서 그러는 거,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데 뭘 그걸 탓을 해.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고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작은 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먹잇감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이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왕궁으로 가는 길을 알겠어요? 자기가 뭘 그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 작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지어진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의지하고 만세반석 대신 주님 앞에 털을 닦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의 성도들, 작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강한 것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거인들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품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